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롭과 디본과 야세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반과 야세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며 그래서 구원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곳에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또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풀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닌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 32장의 내용은 집단의 이기심과 불순종 때문에 야기되는 갈등과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져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을 해결할 좋은 단서를 제공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민수기 32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2장은 성경 최초로 특정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기록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6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두 지파의 요구를 거절하며 공동체를 해하는 요구임을 질책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두 지파는 16절에서 28절까지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것을 먼저 한 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겠다는 수정된 제안을 다시 합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재차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시켜줍니다. 그 뒤 마지막 33절에서 42절을 보시면 그 약속 위에 갓과 르우벤 또 뒤늦게 합류한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배분해주는 장면이 보여지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민수기 32장은 르우벤과 갓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축의 히브리어 미크네는 단순히 집에서 기르는 짐승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소유된 물건이라는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축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가 따로 있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미크네를 사용함으로써 민수기 32장의 긴장과 갈등이 많은 소유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재물일 것입니다. 이들은 그토록 먼저 배분받고 싶어 했던 땅, 야셀과 길르앗은 모두 요단 동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머릿속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단 서편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 동편에는 야셀과 길르앗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1절 후반부에 한글 성경 어순과는 달리 원문에서는 보라, 그 땅은 가축에 가장 필요한 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두 자손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롭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3절에 나열된 땅들 역시 모두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들의 지명입니다.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자신들이 여행했던 광야와 달리 비옥한 요단 동편의 땅들을 보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가축과 또 비옥하고 좋은 땅이 만난다면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스라엘 형제들의 유익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은 가축을 기르고 또 재물을 불리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처럼 보였겠지만 훗날 성경에서는 이들이 차지했던 그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그 땅이 아람 왕에게 점령되기도 했고 앗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 15장과 16장 그리고 예레미야 48장에서도 이곳 지명들을 거론하며 안타까워하는 예언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진짜 좋은 땅은 재물을 불려주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요단 동편의 그 땅을 수복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르우벤과 가세 자손들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정과는 달리 그들은 요단 동편에 정착을 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손을 떼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함으로써 자신들이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극적인 순간, 자신들의 많은 재물에 눈이 멀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도록 영적 긴장감을 갖추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구원 공동체를 더욱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인지를 고민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의 어리석고 무리한 요구 앞에 모세는 따끔하게 질책하며 교훈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는 갓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이 말은 앉아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아예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앉아 거주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편안한 데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이익에만 함몰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여 제자리에 안주하는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유는 시끄럽거나 소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 제자리에 앉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고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들의 요구는 나머지 형제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임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의 거주민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라는 완료형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요단 건너편의 땅들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갓과 르우벤 자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 말씀은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뒷전으로 미루고 싶은 유혹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나 개인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매우 무거운 직책을 가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사건을 상기시키며 르우벤과 갓 자손이 바로 이러한 죄악을 지을 위기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1절에 나오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란 민수기에서 1차로 계수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가나안 정복 임무를 수행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땅을 악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계수된 인원들이 광야에서 죽은 인원으로 계수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11절 후반에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실 때 이 온전히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말레는 채워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채워지다를 의미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어 또 원문이 등장하지만 이 말레는 시간과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다라는 아주 강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과부의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을 때 또 요엘 3장에서는 포도즙이 가득 찼을 때 또 예레미야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를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조금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100%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십니까?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닌 모든 마음을 다해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할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둘은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하기보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에 주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형벌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종결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약속의 땅까지 인생이 이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다. 14절에 조상의 대를 이어라는 표현은 조상의 시대에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부모 세대들의 그 불순종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안주하려는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게도 투영되고 있음을 모세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기서 돌이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구약성경에서 회개를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회개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버리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15절의 이 버리다는 적극적인 배척이라기보다 소극적인 유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보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챙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 슈브, 즉 하나님만을 향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슈브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자신에게 슈브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유기당하는 인생, 멸망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반면교사 삼아 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임을 기억하십시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모세의 질책을 들은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가까이 나와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만지다, 입맞추다, 포옹하다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르우벤과 갓 자손은 모세 앞에 신체적 접촉이 가능할 만큼 아주 가까이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다급히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갔겠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반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야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모세의 책망을 들은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며 가나안 정복에서 제외되고자 했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수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무장하고와 앞에 서서 앞에서 가고가 이 문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이 두 행동 사이에 다소 느슨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이 끝나는 대로 즉각 진격할 것임을 그들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아니하겠사오며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강력한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들은 전쟁이 승리로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은 1절에서 5절까지의 요구를 할 때만 해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모세의 교훈을 들은 후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가장 위험한 전투의 선두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며 승리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또한 이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얻는 대신 전쟁이 끝난 후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비해 더 많은 위험과 수고를 감당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의 이러한 전향적인 변화와 결단을 들은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0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20절, 21절, 22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만약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어떤 선택과 행동들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자신들을 위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게 되면 강을 등지고 싸워야 하는 배수의 진을 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면서까지 목숨 걸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보호해 주십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목숨 걸고 앞으로 전진하면 그 강해 보이던 가나안의 원수들이 하나님에 의해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이렇게 충성되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형제들 앞에서 죄 없는 자, 무죄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1절에서 5절까지 어리석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형제들에게서도 등질 뻔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질책을 들은 후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그 상황을 면하게 됩니다. 22절에서 무죄하여 돌아온다라는 말은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함에 따라 깨어질 뻔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스라엘 형제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22절과 2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한글 성경과는 달리 원문에서는 따라서 너희는 알라 라는 표현이 문두에 등장합니다. 즉 본절은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이 두 자손이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맨 앞에서 전쟁을 치르려는 순간 다른 생각을 품지 않도록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의 약속 이행 의무와 또 그들이 받게 될 권리를 환기시켜 줬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로부터 확약을 받은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대답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의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그들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것임을 다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신앙이 그들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었지만 이제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늘 바른 선택과 담대한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29절에서 두 자손이 무장을 먼저 하고 요단을 건넌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건너가서가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야 한다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두 자손이 요단 동편에 안주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건너가서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 선두에서 싸워야 함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간 이들은 그 땅이 항복하기에 이를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표현하자면 짓밟다, 누르다가 되는데 이는 승리한 군인들이 정복지를 마음껏 짓밟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즉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일부의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충성되게 약속을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현재 그들이 요구한 요단 동편의 땅들은 조건적 소유 상태입니다. 만일 두 자손이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형제들과 했던 약속을 불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그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은 취소될 것이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요단 건너의 땅을 배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지금 받은 땅의 소유권을 영구히 인정받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두 자손들은 자신 스스로를 종이라고 낮춰 표현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표현하자면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노예 혹은 노비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또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말 속에도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으나 원문에서는 똑바로 정확하게를 의미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두 자손이 드러낸 것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소유할 기업이 되다라고 할 때 이 기업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나할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로 아후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후짜는 5절과 22절에서 소유 재산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32절과 또 민수기 32장 18절에 사용된 나할라는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은 아직 요단을 건너가지도 또 정복하지도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확정적으로 상속받은 땅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 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적으로 상속받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의 가나안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런데 모세는 땅을 요구하지 않았던 므낫세 반 지파에게까지도 요단 동편의 땅을 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39절에 등장하는데 므낫세 반 지파들은 앞에 두 지파와는 달리 본인들 스스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얻어냈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땅을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34절, 35절, 36절 읽겠습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지금부터 소개되는 지명들은 전부 가나안 땅 맞은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위치한 땅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갓 자손들은 이곳의 여러 지역을 모세로부터 받았는데 그 중에 34절에 아다롯은 왕관들을 의미하며 35절에 등장하는 야셀은 하나님이 둘러싸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갓 자손들이 살아가기에 대체로 좋은 땅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들도 여러 지역을 모세로부터 받습니다. 헤스본은 계산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이 땅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1장에서는 아모리인들이 헤스본을 수도로 삼았을 만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38절의 느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죽을 땅이라고 가르쳐 주신 느보산 가까이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바알 무온의 뜻은 바알의 거주지라는 뜻인데 르우벤 자손은 그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꾸었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 단어는 무사빠인데 이 동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마음의 상태 혹은 변화된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르우벤 자손은 느보와 바알 무온을 건축한 뒤에 그 땅의 이름을 고침으로써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랏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두 지파와는 달리 본인들 스스로 요단 동편의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여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39절 끝에 쫓아내매의 의미를 좀 더 원문의 분위기를 살려 바꾸자면 쫓아내어 그것을 기업으로 삼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을 일시적으로 정복한 것이 아닌 장차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기업으로 상속될 땅으로 여기며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40절에 등장하는 마길이라는 인물은 므낫세의 장자로서 본문 당시에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마길의 자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길의 자손은 길랏을 기업으로 삼아 거주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거기에 머문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역시 그곳에 머무심으로 그 땅에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41절과 42절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졸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므낫세의 후손인 야일입니다. 그도 역시 땅을 배분받습니다. 그가 얻은 땅은 자신의 이름을 따 야일의 고을이라는 뜻의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으며 나중에 사사기 10장에서는 그의 촌락이 40개로 증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42절에 노바도 므낫세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야일과 함께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일 것입니다. 노바는 여러 마을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다고 기록하며 민수기 3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 여기며 서로의 요구를 절충할 때 다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보았듯이 32장의 초반부에는 개인들의 이익을 요구하다가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교훈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을 깨닫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유사한 문제와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본문 속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이유로 일어나는 갈등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한 자를 위해 양보하고 또 절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끝자락에서 내가 더 사랑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지, 더 품고 인내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고민해 보십시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갈등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종노릇 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우선시하고 가족과 교우님들을 아프게 했던 나의 미성숙한 신앙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깊은 마음을 주시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림절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 자신을 깎고 교우님을 위해 양보하고 공동체를 위해 절충할 줄 아는 평강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